이혼 변호사의 음담 패설 김변
박변입니다. 네, 이제 1부에서는 이제 김 변호사님이 이 강제추행에 대한 이슈 계속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강제추행에 대한 거에 대해 전반적인 것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케이스. 강간죄 했던 것처럼.
네.
이거 강간죄 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나죠? 저번주에 했던 거. 네.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일단 형법 제298조에 강제추행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강제추행죄의 주체는 뭐 제한이 없으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게 다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그리고 강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돼요. 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네, 최초의... 여자 남자들 엉덩이 함부로 만지지 마.
난 안 만져요.
최초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사건이 기소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요? 여자도 강간이,
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남자만 됐거든요. 근데 요새
그게 아마 친고죄 폐지랑 똑같을, 시행일이 똑같을 거야, 아마. 친고죄 폐지될 때랑.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강제추행도 행위가
네.
강간이랑 조금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거기는 이제 뭐 강간, 간음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추행을.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여기서의 폭행은 강간하고 살짝 다르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을 하고 그 정도면 무조건 되는 거고, 협박 같은 경우도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 생각해보면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뭐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죠? 두번 시간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강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제 강제 추행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남한테 누가 추행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지면 된다.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는데 그럼 제가 케이스를 몇 개 알려줄 테니까 이거 강제 추행 될지 안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김철수 씨는 배우자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그 식당의 종업원인 이영희 씨와 최순실 씨와 노래방에서 놀면서 최순실 씨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이영희 씨를 뒤에서 껴안고 브루스를 추면서 이영희 씨의 가슴을 만졌어요.
네.
이거 강제추행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 것 같아요.
왜요?
노래방에서 같이 간다고 해서 가슴 만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괜찮을 그렇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 그 가슴 만질 때 뭐 허락 만들어서.
아니 이거 허락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껴안고 브루스 치다가 갑자기 가슴 만진 거야.
자기가 흥이 돋아서 브루스 자기 혼자 칠 수도 있지. 그걸 꼭 그 종업원이랑 쳐야 돼요? 아니 그거 좀 이상한 건데?
응 맞아.
네.
흥분.
만지지 말라고.
맞아.
이거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맞아.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 말고 다른 죄가 적용됐을 것 같아.
어떤 거요?
무슨 죄?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가슴 만지면 안 되는 죄?
아니 뭐야?
가슴 만지는 안 되는
강제 막 내가 폭행을 막 위협을 해가지고 강제추행
그런 게
위협 그럼 강간
강간 비두가 들어간다며
삽입선
비두가 들어가
귀도 안 들어갔잖아.
일단 이거는 강제추행 돼요.
그렇죠.
돼야지.
그럼. 그러니까
판례를 한번 읽어줄게요. 네.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면서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슴 만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당하고 피해자의 또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건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이 돼서 강제추행이 해당된다고.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이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유방이라는 단어 많이 안 쓰지 않나?
그러니까 맞아.
이거 팔린
유방.
유방.
유방하니까 아직 죄송한데 좀 웃음.
유방이라는 단어 잘 안
쓰지. 가슴.
팔레에 나온 단어예요. 유방.
고급지네.
그리고 이건 더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 한번 얘기해 줄게요.
네.
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어디를요?
하의를.
네. 아, 네.
이거는 아 이거 뭐 질문 물어볼 것도 없네.
강제추행.
그죠? 이건 강제추행.
어디 장소가 어디?
집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서. 집에서.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뭔지 알겠죠? 네. 이건 강제추행이야. 뭐 가슴 만지고 막 끌어내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제추행.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뒤에 나올 건데 성적 수치심. 그렇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 장소가 피해자가 방이라서 그런 것 같다.
성희롱은 약간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언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아래 추행은
이분들이 하시는 거.
추행이 더 센 거고.
동영상 동영상.
밥 먹을 때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게 성희롱이고.
죄송합니다.
맨날 희롱당하지.
숨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죠.
네.
아까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자라고 했는데 폭행 협박이 그럼 꼭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협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추행을 해야 추행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판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폭행 협박이 반드시 추행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추행과 동시에 행해져도 상관이 없고 그 폭행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유형력의 행사, 뭔가 내가 힘을 뭔가를 쓰는 그런 행사 자체가 추행이어도 그것도 추행이에요. 그래서 꼭 선후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곰팡이 씨가 난강 씨를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허벅지 딱 만졌어. 그럼 폭행이나 협박 갑자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야,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니지.
만졌다는 게 아니잖아.
칼 있다, 여기 칼 있어. 여기 칼 있어.
다들 우리 칼도 있어. 그 이런 거는 폭행 협박이 사전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강제 추행.
예를 들어서 제가 허벅지가 아니고 어깨를 그냥 툭 만졌어.
근데
난강 씨가 등이 나빴어.
아니 그 상황을 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만졌냐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만졌냐.
추행에 대한 판례가 그 부위마다 있더라고요.
아니 이따 이 얘기가 어깨 얘기야.
아, 그래, 이따가
따로. 이따 나와.
그래서 판례는요 추행이란 게 객관적으로 일반인한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피해자의 의사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의적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죠. 이거 강간죄에서도 이랬어요. 종합적으로 많이 들었죠. 판례 얘기하면서. 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추행이 어느 정도 돼야
야, 아까 얘기했잖아. 어깨만 좀 추행이야?
그래.
허리만 좀 추행이야?
어깨야, 허리야.
가슴은 추행.
허벅지야, 종아리 돼? 종아리 돼?
나 허리 싫어.
그런가, 그런가?
나를 만지는데.
가슴만
가슴.
심장이 잠깐 살짝.
아, 그럼 이렇게 만져야지.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게
잠깐 치우고 만질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럼 이렇게 만지러 이렇게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니까 그 추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례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자 케이스인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행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피해자들 어쨌든 그 좁은 데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무 소름끼쳐.
근데 터치는 안 했어.
나갈 수도 없고. 아니 시각적으로 피해를 줬잖아.
눈을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각을
보게. 그러면 협박을 왜 안 돼요?
맞아, 협박을 했잖아.
칼로 위협을 하면서 나를 봐! 막 이렇게.
그래.
내가 하는 걸 봐.
나 안 맞았어.
근데 사실 갑자기 눈이 막 뭐야?
막 여기 열 쪽으로.
너무 시각이
다
막 생기고. 눈이 막 이렇게 쪽이 같이 다녀.
뭐 어딜 만진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 성적인 그런 걸 보는 것도 추행 아니에요?
성범죄 아니야 이건? 아까 그 누구야 그 직업자
안 맞았는데?
만지지 않았더라도 자기 손길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렇게
바바리맨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잖아 범 죄에 인정되잖아 바바리맨.
근데 강제 추행은 아니잖아요 가그리.
바바리맨은 강제 추행이 아닌 공연.
그럼 뭐예요? 뭐예요?
공연 음담.
그래 음담죄예요? 어째 지금?
근데 이거 나간 말이 맞아. 남강님 말이 맞아.
아 진짜?
강제 추행죄로 인정됐어요. 어.
그쵸? 네. 너무 더러워.
강간보다 어렵네요.
그죠? 강간. 이게 조금 더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뭐 강간이라는 건 딱 삽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위가 있으면 되는데 추행은 남녀간에 어느 정도 터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 그래서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 그런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성적 수치심.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애매하긴 애매한 것 같아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그래.
그걸 보게 하는 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거긴 하네.
그래, 난 네 야채를 보고 싶지 않은데.
야채? 야채요?
자, 야채는 일본식 발음이니까.
아, 그래?
네, 일본식 단어니까 채소, 채소.
아, 진짜 야채라고? 난 나채라고.
아,
야채?
발음이 안 좋아서. 채소 정말 보기 싫었는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역겹다고.
아, 채소.
그래.
나 뭔지 알겠어.
티유. 티유.
쌈장이 많이 찍어 먹는 거? 막 이런 거.
티유. 본유, 본유. 본유, 본유. 되게 좋아하셔.
네. 그리고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네.
이거는 사건 당일에 컨트리 클럽 회장, 어떤 그런 컨트리 클럽 회장하고 어떤 남자가 골프를 친 다음에 컨트리 클럽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 근무 중인 여 종업원이 네. 그 여자한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를 했어요.
네.
요구를 하는데 이 여자는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컨트리 클럽 회장
네.
여기 내 식당이잖아요. 네. 거기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거기 컨트리 클럽 회장하고 아는 사이야. 나 친분 관계 있어. 이러면서 이 여자한테 뭔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갈 것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
네.
피해자가 이제 그런 걸 좀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목 뒤로 팔을 감아서 딱 돌리고
네.
얼굴이랑 상체가 밀착돼서 서로 포옹하는 것 같은 신체 접촉이 있게 되는 알죠? 러브샷.
2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러브샷을 한 거야.
손을 넘기고
안으면서
2단계 러브샷을 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언제 네. 추행일까요?
추행이요. 추행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접촉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다 관계 추행인 것 같은데
어, 남녀간에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짜 하기 싫다고 거절했는데 어떤 협박을 가함으로써 이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했잖아요?
그리고
싫다고 거절했는데 남자가 나 야, 나 이런 사람 친분이 있어 그러면서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여자가 거부했는데 불구하고 협박을 했고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이 여자가 성적 수치를 느꼈다면 이건 추행이 가능한 거죠.
오늘 남강씨 진짜 대단한데? 변호사 같아?
아니요.
오, 굉장해.
이런 거에 빠삭해. 이런 거에 빠삭해. 나 싫어!
이런 아니 선에서 진짜 이거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고 또 피해자가 유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사람 성별이나 이 피고인하고 피해자의 관계나 그리고 뭐 러브샷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의사에 반해서 뭔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가슴 닿을 수 있어. 가슴 닿을 수 있어.
여기 밀착되어 포옹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이 있게 됐다 그랬어요.
남자는 놀렸구만.
네.
들어.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술자리에서 러브샷! 아유, 러브샷!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랬으면 저기,
내가
거절을 계속 하면서,
신앙상의 주의를 가할 것처럼.
거절을 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싫다고 왜 해?
그게 싫은 거지, 얘는. 얘 역대온 거지. 러브샷.
싫다는데, 자, 일하러 왔는데 갑자기 러브샷 왜 해? 싫단 게.
심지어 술자리도 거부했어. 근데 억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추행행위가 되고요. 다른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만한 거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양부가 입양을 했어요.
네.
어린 딸을. 근데 얘가 이제 한 10살 정도 됐는데 나란히 딸하고 같이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쵸,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네? 네?
누르고 오른쪽 자기 그 아빠가
네.
자기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눌렀어.
네.
움직이지 못하게.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네.
왼손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어.
사형.
이건 뭐 100%죠? 이건 사형이야.
이건 100%야. 이방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그렇죠.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져도 난 이거 추행이라고 생각해.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친척 추행이라 이거 성폭법 처벌.
그래.
세요, 세요.
이건 너무 뻔한 거다.
100%죠.
100%야. 이거 네, 말할 필요도 없네요.
아 그래 이거 너무 좀 듣기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
아빠랑 딸인데.
자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 10세 딸을 추행했고
네.
이 전에 걸 러브샷 했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은 이 사람이 훨씬 셀 거예요. 10세인 그러니까 양형에서 네. 같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고 러브샷 한 사람은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을 낼 네. 가능성이 높지.
네.
그런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이씨 이거 사람보다 이 사람 훨씬 심하고 이 사람 사실 러브샷 한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강제추행죄인데 처벌을 실형까지는 안 살게 하고 그런
약간의 차이
네,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은
그래, 너무 똑같으면 될 수 있다 나중에 과학이 나오지 나가도
우리의 상식에 맞게 조정을 한다고 양형에서
맞추게 그 아까 전에 곰팡이님이 궁금했던 거죠 어깨 주무른가 요거 하나 볼까요 요거
애매하다고 봐
갑시다 한번
자,
맞춰볼까?
볼게요 30대 초반인 남자가 2001년 9월경부터 주식회사 모모의 서울지사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2002년 3월경부터 부하인 여직원인 22세 여자가
네, 젊네.
네, 네. 부하 여직원인 그런 22세 여자가 있었어요. 30대 네. 초반 남자이고
네.
근데 이 여자한테 계속 자기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남자가
주물러라 이렇게 시키고
어깨를 자꾸 주물러라. 그래서 이거를 거절을 하면 막 화를 내요. 상사잖아. 10살이나
네.
많은 상사.
네네.
근데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막 거절 못하게 하고 그러면 또 하필이면 또 이 남자가 이 회사 회장하고 대표이사 조카네?
해야지 주물러.
그럼 느낌이 그죠.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시키면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남자가 하는 거에 분명 나쁜 짓인데 아무도 제지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는 계속 어깨를 주무르게 해서 계속 주무르고 오던 중에 2002년 4월 정도에 여기 영업부 사무실에서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짜증이 난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래서 거절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서 아 그래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여자 등 뒤로 딱 가더니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깨를 조물락
강제추행 강제추행 추행이에요 이거
왜?
아 이게 애매한
추행이야 왜냐면
그 여자가
어깨를 조물락
그 후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이후에
개운했어 개운했어 제가 아니지
개운했어
개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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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여자가 거절했잖아 여자가 거절 안 했잖아 처음에 싫다고 했어 왜냐면 뭔가
아니까 나 주물르라니까 그거 거절했지
그거 거절했지 나 자기 주물러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 가서 어깨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어깨를 주물러 보세요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주물러 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아 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만졌었지 이렇게
아 맞아 나도 그렇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만졌다 칩시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왜냐면 남자끼리는 특히 야 바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여성한테는 그러니까 굳이 하진 않지
만약에 여자가 성감대가 어깨라고 생각했어봐 그러면 그 남자는 수행 아니에요? 성감대는 다 틀리잖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난 특별하게 어깨야 근데 이 남자가 어깨를 만져서 나는 살짝 느꼈어 그러면 이건 수행 아니에요?
근데 남자랑 여자가 어쨌든 손이든 팔이든 만지면은 여자가 여자 만지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그러면 진짜 터치를 못하는 거야
진짜 아무도
아니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여자 입장에서
만질 일이 없네 만질 일이 없어
실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선생님이 만질 적 없잖아
그래 이 여자가 손톱으로 느꼈다는데
그리고 난 어깨 만지면 느끼는데 이 사람 딱 만지는 게 내 가슴 만지랑 똑같은 느낌이야 난 그 정도로 막 느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이렇게 주무르는 거야 만져봐 난 되게
근데 그러니까 남자가 되게 여자를 놀린 거 같지 않아? 여자가 하기 싫다는데
어 그래
하는 거야 하면서
하면 취미야 이건 취미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네
저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우리가 이 남자의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남자 입장에서 한
말이야 싫어 나 남자 싫단 말이야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변호사가 돼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
어깨를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잘못 좀 아예 오버했다 싶잖아 근데 이걸 과연 형사처벌을 해야 되냐 이거지 다른 것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뭐 민사상 손해배상이든지 아니면 경범죄 처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조치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모든 국민을 다 전과자로 양산해낼 셈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긴장을 하라 보니까.
근데 이게 딱 어깨 여기서 이제 한정되면은 어깨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계속적으로 해왔던 행동
맞아.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그동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자를 주무르면서 어느 정도는 수치심을 계속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
자기가 신체 접촉을 당하니까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됐어.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남자가 되게 쓰레기짓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자기 대표 이사가 자기 조카 아니 본인이 조카래잖아.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남자가 아 내가 이걸 만져가지고 느껴야겠다라고 그렇게 의도를 하고 만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자를 시켰을 때도 뭔가 느끼려고 만.
그게 엄마 일이야 어깨 좀 만져.
근데 아, 느껴야겠다는 아니고.
근데 그냥... 취행지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아, 놀리는 것 같아 뭔가 놀리는.
어 약간 나도 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 판례가 뭐냐면 주관적으로 추행을 할. 고의가 그러니까 뭐 그 성적으로 만족해야 될 그런
맞아,
건 없어.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진짜요?
없어.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으면
게. 다들 조심하자고.
나 이거 혼 좀 잘라줘.
반팔이다.
그래서 남자는 조심해야 된다니까.
진짜 아니 지나가다가 이렇게 내가 휙 하다가 툭 쳤는데도 그게
가슴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일단 이 어 요 이거는 추행죄가 맞아요. 판례에서
맞아요. 아니지 마요. 그럼 종이처럼.
그럼 제가 판례 찾다 여긴 안 넣었는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에요. 거기도 골프 연습장 안에 있는 골프 샵 있죠. 샵에 일하는 아가씨야. 그 아가씨가 일하는 아가씨고 거기에 이제 남자 두 명 그 직원인 것 같아. 같은 두 명이 직원이 거기 가서 이제 약간 추근덕 막 농담담없게 하면서 막 이렇게 추근덕 거리다가 뒤로 이렇게 가서 등을 한번 이렇게 툭 터치를 한번 했어요.
등 터치?
응, 등 터치를 한번 딱 했어. 등 터치를 딱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쭉쭉 했어.
그건 아니지.
CCTV에 다 찍힌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딱
앞터치로
앞터치를 했는데
앞터치?
손끝으로 쇄골쪽을 아니 쇄골쪽을 쇄골쪽을
아,
터치를 한번 꾹 찌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고소됐을 때는 이제 만졌다 이렇게 되는데 CCTV를 보니까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등 터치를 한번 하고 쇄골 약간 밑 약간 쇄골 쪽이야 근데 쇄골 약간 밑을
밀듯이.
손끝으로 이렇게 어 터치 아유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해서 딱 얘기를 이렇게 찍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뭐 특별히 그 상황에서 뭐 저기 하진 않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꽤 오랜 시간 그 뒤로도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갔는데 여자가 생각하니까 수치심이 드는 거 들었겠지? 그래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어요.
아, 나 못 가요.
여자 가는 거 보니까 만지지 마 그러니까.
쇄골 위치는 좀 느낌이 다른데?
이건 어쩔 것 같아.
내가 만져
싫어.
느낌이 다른데.
어, 지킨 덕봐.
내가 좀
갑자기
어딜 만져? 여기는 아무 느낌 안 나는데 여긴 내가 만져
어.
느낌이 나.
좀 약간
이게
오묘하죠?
오묘해요. 오묘해고. 아 싫은데?
아 근데 이거는 별로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약간 습관일 수 있잖아. 뭐 누굴 만나고
그 습관 고쳐야 돼. 어디서 그런 습관을 길들여가지고
아 여자분들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들이
그럼 웃으면서 막 막 이런 거
엄청 치지 여자니까
이렇게 치는 거라 아니
제가 이렇게 치는 애가
너무 웃기다.
쇄골 밑을 이렇게 쫙 찔렀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애매하죠. 이것도 사실 애매. 아까 어깨 주무른 것처럼 애매한 사건인데, 어 1심에서는 유죄, 강제추행. 2심에서는 무죄. 대법에서 유죄. 다시 돌려보세요. 결국.
난 이거 유죄.
아니야, 반대.
어?
원심에서 유죄, 대법에서 무죄. 아, 대법에서 무죄. 아 왜 그러냐면. 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신체 부위를 만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까도 어깨 만진 거 보면 남자가 그 전부터 계속 주물러라 시키고 막 하고 나쁜 짓 하고 막 화내고 안 주물러 화내고 계속 하는데 여자 계속 싫다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키다가 안 하니까 뒤로 돌아가서 어깨를 만진 거잖아.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때 가서 등 한번 터치, 어깨 쇄골 한번 여기 한번 찍 누르고 둘이 그냥 계속 대화를 여자 거절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어.
이렇다고 이게 아니야.
물론 할 새도 없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당시에 표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죄가 되기가 쉽죠 오히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지금 유죄 원심에서 유죄 나왔었으니까 2심에서
어려운데
클럽에서 부유부의 남자들은 다 여자
내가 뭐 지금 클럽 여자가 거부하지 않잖아 그거는 진짜 장성
내가 지금 여기 써놨어 클럽에서의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자 클럽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여자가. 그럼 보통 부비부비, 지금 요즘에도 부비부비 하나요? 그렇죠. 아, 클럽을 안 다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시동시.
강퇴, 강퇴. 그 정도면 강퇴. 그렇게 치면.
부비부비 해요, 요즘에.
모르겠어. 안 가고 나 클럽 한 번도 안 가고.
제가 2005년, 6년도에 클럽 초창기에.
지금 15년 아니에요?
15년 이상 너무 심하시다.
그때 클럽을 가봤는데, 그때.
15년이면 롤러장.
그래가지고. 부비부비 그때 홍록기가 막 무슨 그 케이블 TV에 나와서 부비부비 막 유행시키고 막 그랬어. 부비부비 하는데 여자가 진짜 막 춤을 추는데 남자가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진짜 부비부비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여기 시골 뭐 이쪽을 남자가 막 만지면서 이렇게 춤을 막 춰요. 그럼 여자가 춤추다가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싹 빼면 남자가 이제 싹 빠지고.
이게 거의 줄 서서 한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남자가 뒤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워낙 품귀 현상이라서 여자 뒤에 남자가 줄을 쫙 서요. 한 명씩 부비부비 딱 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뭐야.
남자들 왜 저러지?
나 컬처 쇼 진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줄 섰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줄 섰어요.
춤을 못 추니까 여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으로 딱 버릇을 하고 이제 뒤에 바로 내 뒤에가 친구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그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여자의 춤추면서 여자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탁 만지는 거 아니고 춤추다가 자연스럽게 만지다가 이렇게 만져. 근데 그러다가 여자가 갑자기 아! 당신 뭐예요? 갑자기
아 왜냐면 다른 남자들은
얘 맘에 안 들어가지고
아!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고 딱 고소를
얼굴이 왜 이러죠? 저한테 지금
이러고 고소를 딱 쳐봐요. 특히나 이쪽 시골 이쪽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아, 맞아.
여자가 허락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넘어갔는데 남자한테
아! 아니 뭐 이 남자의 흥변상은 그렇겠지. 어 다른 사람 다 만졌는데
야 저한테 다 만졌는데
완전 기분이 나빴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누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거 아마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기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골을 만지면
그 어떤 사람은 클럽에서 이렇게 어둡잖아요. 막 쿵쾅쿵 시끄럽고 쿵쾅쿵 어둡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딱 잡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야 막 들리지도 않잖아 뭐 해가지고 막 뭐 들리지도 않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남자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인지 하여튼 여자랑 둘이 왔는데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야.
어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사람 주말에 막 빡빡한 거 알죠? 막
지나가면서 쳐졌구나.
완전 쳤나 봐. 근데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시비를 걸었는데 이 남자 또 이 남자를 때렸어. 열이 받아서 뭐 갑자기 지나가는데 시비 건 거 같으니까 이 남자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고 폭행죄로도 기소됐어.
그죠.
상해죄.
이건 둘 다 나올 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특히나 그런 클럽 같은 데 진짜 꽉꽉한데 그렇다고 법원에서 클럽 여자한테 클럽은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곳이고 실수로 건드리기 쉬운 곳이므로 뭐 강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내리기 쉽지 않은 거야. 물론 여자의 진술이 중요하겠지. 이게 지나가다 쳐진 건지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진짜 아까 그랩 창중처럼 이렇게 움켜준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피해자가 처음에 성추행했다고 이야기를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친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얘기 못할걸?
그쵸.
고소를 이미 해버렸는데? 아니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피해자의
만진 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피해자의 심리. 네. 네.
내가 그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그 사실이 맞게끔 스스로
끝까지.
자기를 좀 속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남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못하겠는
못
그런 마음이
그럴 것 같아.
그런 심리도 있지.
말을 해놨는데
그리고 증인들도 심리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뭔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것처럼 머릿속을 만들어서 기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이 형사소송법상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술의 일관성을 되게 많이 봐요. 이 사람의 진술을 계속 일치를 했는지.
근데 진술의 일관성 쉬워. 그냥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계속 얘기하면 돼.
맞아. 그렇기는 해요. 근데 막 수사할 때 처음에는 막 뭣도 모르고 아 이 남자가 그냥 툭 쳤어요 이랬다가 나중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엉덩이를 꽉 잡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저 변호사님은 클럽 가시면 안 되겠네요.
저요?
잡히고 강제 추행자.
아니 춤을 못 춰서 안 된다 그래서
실도
평일 오전에 오세요. 빠꾸 먹을 수 있어.
평일 오전.
어쨌든 강제 추행죄 역시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 구멍이 좀 많은 곳이라
어려워서 예. 남자들한테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 의심받을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클럽 같은 데서
손 잘라버리든지.
가지를
많이 아. 그래서 요즘에 막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한테 남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한테 어깨동무 하고 매너 손이라고 기사가 뜨잖아. 근데 그런
먹을 기사
뜨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추행죄 얘기 나왔으니까 참 그 얘기를 합시다. 어느 여자 연예인이 영화를 찍는데 남자 배우랑 영화를 찍고 있는데 카메라가 약간 없는 곳에서 이 서로 합의하지 않은 곳에서 진짜로 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대박.
헐.
그 여자가 고소를 한 상태.
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
아직 몰라.
아 나도
알아. 알아도 잘못할 것 같은데.
몰라요. 찾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나와요.
왜냐면 중간에 하차했거든. 남자도 하차하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막 그런다고 한다는데.
여자시래요?
여자도 몰라요?
나 여자도
몰라요. 찾아 나오고. 아 다음에 이따 찾아요. 이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애매하지. 왜냐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 써줬어 이걸로.
아 진짜요?
아 그래가지고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합에 맞춰서 이렇게 다 그쵸? 짜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정도를 넘었다는 거잖아. 이 얼마나 애매해요 이게.
아, 상황이. 꺼진 상태에서 으슥한데 가서 한 게 아니고.
아니라 영화 촬영 중에.
아, 그건 진짜
얘는 아니라고 나왔어. 김보성 씨 아니래요.
아니 곰팡이님이 지금 의심했어요. 김보성 씨.
아니야 의심한 게 아니고 난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는 얘기를 몰라가지고.
아, 의리인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김보성 씨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다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처음만 알아.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야. 포옹까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 뭐 갑자기 키스 막 키스를 한다거나.
키스까지는 괜찮은데 막 옷을 막 벗기려고 했대.
막 그런 게 연기에 몰입이 돼서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변을 할 수 있겠지 남자는.
그러니까 그런 나빠 그래도.
그게 애매하죠.
없었던 신인데 갑자기 막.
근데 그 선을. 지킨다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 여기서 약간의 연기를 할 때 그걸 맞아요. 줄 수도 있고 느낌 가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분이 나빴어.
근데 여자가 볼 때는 그 선을 넘은 거고.
그래 프로잖아. 프로인데 뭐 자기 좋다고 무조건 한다고 하면 여자가 다 받아줄 것도 아니고 좀 매너 있게 행동해야지.
해야지?
맞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일 수 있죠. 남자는 어떻게 보면 연기에 좀 몰입해서 프로페셔널한 걸 발휘했을 수도 있다고
한편할 수는 있겠지만 억울하면 진짜 억울하겠네.
억울하면 하겠지. 진짜로 했으면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다. 이건 진짜 누가 알 거야. 맞아, 그 남자만 알 거야. 심지어 여자도 모를 거야.
아 여자가 기분 나쁜 수인 거지 뭐.
그래서
남자 비를
그러니까 배우를 하지 마. 배우를 왜? 그 배드신을 찍지 마.
배우 하실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배우하다가
아니야. 어? 혹시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그만큼 강제추행죄도 애매한데 이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실무에서도 가장 어려운 죄 중에도 하나예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이것도
네,
피해자의 진술
애매한 것 같아요.
피해자의 애매. 진술에 불과하니까 자 이번에는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네.
케이스 저희 드디어 이제 연기 실력을 발휘할 텐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네.
저희도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그래서 요 사실관계를 최대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청취자분들이 요 케이스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도 좀 잘 살리고 나레이션도 잘 해가지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번. 봅시다.
네.
저는 올해 35살이고 제 이름은 조언이라고 합니다. 나이 24세 현재 남편과 결혼해서 초등학생 둘 그리고 3살 백이 막내 이렇게 아이 셋을 둔 엄마가 됐습니다. 한때는 워킹맘도 꿈꿨지만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남편 뒷바라지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삶에 조금씩 지쳐갈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 날이 더워지던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애와 둘째를 학교에 보내고 막내 아이 낮잠을 좀 재우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혹시 승환이 휴대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전화번호 언제 바뀌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저 이번호 사용하신 꽤 오래됐는데요?
아 네 저 근데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저요? 아,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사람 목소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쪽 목소리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 죄송하지만 제가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무슨 이름을 다. 저 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어쩐지 원이야. 조원이, 어쩐지. 야, 많이 듣던 목소리라니.
어, 저 아세요? 누구세요?
야, 너도 정말 나 모르겠어? 대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를 까먹냐?
대학교 2학년? 누구? 태훈이?
와, 너 진짜 미치겠다. 나야, 태훈이. 뭐 이런 인연이 다 있어.
야, 너 진짜 태훈이야? 대박, 말도 안 돼. 야, 전화 잘 못 걸었다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원이야. 말도 안 돼, 진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잘못 걸었던 전화가 옛 연인일 수가 있죠? 정말 영화 세렌디피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약 13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서로의 추억이 가물가물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루한 내 삶의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태훈이와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남편이 출근하고 첫째와 둘째를 등교시켜 보낸 후 통화를 하곤 했죠. 저는 태훈이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했고 또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동안의 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훈아, 우리 언제 한번 봐야지.
원이야, 근데 이대로 그냥 추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응?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첫사랑들도 만나고 나서 후회하고 추억으로 남길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잖아. 그래서 우리도 안 보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만나서 후회할 게 뭐가 있다고.
후회할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태훈이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바로 낙태는 했지만 저와 태훈이가 만난 기간이 두세 달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반가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건 아마도 태훈이의 아이를 가졌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 그럼 조건이 있어.
태훈이는 만남의 조건으로 실내에서 보되 불을 끈 채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태훈이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훈이는 정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어두운 곳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은 채로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고 싶다며 저는 한편으론 이 제안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페라의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상대방을 지켜보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저는 태훈이와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태훈이가 보내준 주소로 가니 모텔이 보였습니다. 이제 두 돌 지난 막내를 두고 갈 수 없어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평일 대낮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위에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빠른 걸음으로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동안 모텔 주인이 저를 힐끗 보는 것을 느꼈지만 재빠르게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태훈이가 말해준 403호로 향했습니다. 403호 앞에 다다르자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훈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방으로 툭 밀어 넣었지만 그곳에 있는 남자 구두를 보고 그제서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방을 향해 한 걸음씩 떼어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저의 동공은 완전히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훈이가 다가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긴 저는 본능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태훈이에게 그대로 몸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옆에 제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말이죠.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방이어서 그랬는지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의 품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이를 가졌던 남자이기 때문이었는지 저는 일종의 황홀감에 젖어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맡긴 채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태훈이가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누워있는 저를 홀로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인 이후 처음 가져보는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색다른 흥분감을 주기도 했지만 뭔지 모를 불안감,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태훈이 얘기처럼 만나지 말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태훈이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모텔에서의 관계가 잊고 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뭔가 다급하다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숨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원희야, 큰일 났어. 야, 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뭔데? 말해봐. 왜 그래?
우리 저번에 모텔 갔을 때 네가 나 만나려고 에어컨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나와 만났던 모텔방 호스를 찍은 사람이 있대.
누가 그런 걸 찍어? 왜?
처음에는 누군지 말 안 하다가 나한테 돈 달라고 협박하길래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났어. 근데 조폭 같은 사람이더라고. 지 후배들 데리고 나왔는데 사진 보여주면 더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
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아, 처음에 1억을 요구로 하길래 난 그런 돈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원이 너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원이도 그런 돈 없다고 그랬더니 네 몸을 달래.
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일단 그 사진을 집으로 보낼 거고 얘 내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편과 관련해서 모두 알릴 거래. 그리고
아 세상에. 그리고?
어차피 몸 줄 거면은 지금 자기 혼자한테 주면 된다고. 이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은 결국 지 후배들 10명한테 모두 몸을 줘야 될 거래.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태훈이는 그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 사람 성질을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나는 어차피 싱글이니까 이민 가면 그만인데 원희 너는 여기 남아서 계속 사진 찍은 사람에게 괴롭힘 당할 것 아니냐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내 몸 정조를 지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지키든지. 결론은 금방 나왔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태훈이에게 그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했고 시내 모처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602호 방으로 향하는 내내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그 사진을 찍은 자가 있었고 다짜고짜 자신의 바지를 벗더니 성기를 꺼내어 제 머리채를 잡아 그곳을 향하게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사진을 찍은 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무행위를 했습니다. 오럴 섹스 후에는 성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벌려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내 몸을 희생해서 가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희생이라기보다는 제가 자초한 일이었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대가인 거지요. 하지만 그 후 두 달 동안 사진을 찍은 자는 태훈이를 통해 세 번 정도 더 요구를 하였고 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사진 찍은 자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3회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후 이번에는 사진 찍은 자가 남편 출근 후에 집으로 갈 테니 집에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태훈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냐며 울부짖었지만 태훈이도 자기도 중간에서 말을 전달할 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한 후 첫째와 둘째가 등교를 한 후에 막내만 집에 있는 상황에 사진 찍은 자는 집으로 들어왔고 다른 방에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그 다음부터 사진 찍은 자는 모텔이 아닌 막내 아들만 있는 저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렇게 두세 달 동안 6에서 7회 정도의 성관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악몽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악몽에서 깨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저 사진 찍은 자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낫겠다는 사실에 위로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과 저 그리고 세 아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삼촌 왔었다?
어? 삼촌이 어딨어?
아니야 삼촌 있어. 엄마랑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데 전에도 많이 왔어 삼촌.
자 여기까지 식사.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을 보시면
네.
애가 멋모르고 얘기했죠. 네. 제가 왜 이걸 넣냐면
소름 돋는다 이거.
아 이런 경우가 진짜. 왜냐면 이런 경우 너무 많아서.
들켰네 뭘.
애 진짜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
그치.
아, 애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죠.
아, 진짜 조심해. 근데 애가 진짜 그러면서 무심결에 이렇게 내뱉어서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심지어 모텔도 업고 갔잖아. 자, 지금 이래서
네.
이 여자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남편한테 알려주고 남편이 출근했겠죠. 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서 이 여자도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 뭐한테도 네. 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여자분이 자살 기도까지 했었어요. 아, 약 먹고 자살 기도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뭔가 지금 좀 강제로 네. 한 느낌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강제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 추행죄로 고소를 한 거지.
아, 이 남자한테?
이 사실? 여자가 그렇죠. 그 사진 찍은 사람. 강제를 쓴. 근데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게
네.
뭐 이렇게 왜냐면 도움을 충분히 청할 수 있었잖아요. 경찰이나 이런 데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가서 아까 여기도 제가 잠깐 넣었지만 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이 남자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끝나겠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고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뭐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그 요구 조건에 계속 응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때요?
그럼 태훈이는요? 태훈이는 잘못이 없어요?
태훈이 뭔 죄야?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글쎄 난 강제 추행인 것 같은데요.
태훈이
또? 아니요 언니가 너는? 아니 언니 그 남자한테 그
너는 그냥 악수만 해도 강제 추행이지?
아니 그게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치웠으면 강제 아니, 추행이지?
남자를 얼마나 보내려고 해?
갈띠까지 가보자 갈띠까지 가보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진짜 악수해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악수는 뭐 상관없고 이건 진짜
여자 기분 나빴다 남자 손에 땀 손에 아니, 근데, 땀이 많았다고
아니야
강제 추행이야
아니, 악수하면서 이거 긁었으면 추행이야
아유
이렇게 했는데 긁었으면 그거 추행이야 악수지만 기분 더러워 추행인 거지 뭐 평범한 악수가 아닌
손가락 잘라야지
그럼 뭐 저는 이제 사연 들으면서 연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읽어봤잖아요. 근데 일단 협박이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하지 못할 만큼의 협박을 좀 내밀었고 여자가 이제 불륜 저지른 거잖아요. 나는 이 태훈이라는 남자랑 불륜 저지른 거 그걸 관련해서 협박을 했고 이걸 덮어줄 테니까 나랑 성관계를 해라. 그래서 여자는 아 이것만 덮고 이제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성관계를 요구를 한 거잖아요. 왜냐면 사진도 정말. 찍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가족한테 알리겠다 이제 협박을 그치, 한 상태에서 한 거니까 그리고 여자가 거절 안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울부짖으면서 대체 얼마만큼 해야 되냐고 말을 했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나 그동안 너한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하지만 그 이유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거절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하자면 가족한테 알리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성관계를 무조건 네. 이건 취임이에요
맞아
근데 이건 취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추행죄로 고소를 했는지 이게 강간죄는
강간죄 했어요 강간 및 강제 추행 근데 이제 강제 추행인가 그냥 추행 물어봤는데 왜냐면 강간죄는 좀 더 엄격하잖아 폭행 및 협박을 더 강하게 하고 그렇죠. 하는 게 강간죄잖아요 근데 강제 추행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강제 추행 아까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강간죄가 되면 당연히 강제 추행은 당연히 될 거고 왜냐면 이거 와서 이렇게 오랄 섹스만 시킨 경우도 있었거든 오랄 섹스만 하게 그런 거는 이제 강간이 아니니까 삽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간자가 되면 당연히 추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 나는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넌 100%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이거 남자 입장에서도 이거 아니라고 못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애매할 수가 없고 너무.
아 그러면 이 아니 충분히 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
벗어나면 가족과의 그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두 번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두 달 안에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의 성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원치 않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협박을 하겠다. 이거는 너 칼로 들이서 칼로 들이서 죽인다. 이것만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치. 이걸 해서 내가 너 가정 파탄한다? 아니면 뭐 이걸로 해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뭐 협박죄가 성립되고 이 사람이 하기 싫으니까 계속 성관계를 맺었던 거고 이건 원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원하지 않았지.
할 수도 입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남편은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당연히 바람 핀 거에도 모자라서 이거는 빡다 했는데 또 그런 성관계를 계속 수차례하다가 그래. 내가 신고를 고소를 해.
자 우리 남편이 입장이 대봐요. 네. 그러면 요거 저기 원심 얘기하자.
남편 입장.
아, 나는 근데 이런 의심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순전히 여자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가 주장하는 걸로 고소장이 이제 작성이 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여자가 그 사진 찍은 남자하고 진짜 그 행위를 즐겼다면
즐겼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들키게 됨으로써 나는 추행됐다 당했다 그렇게 고소를 한 걸 수도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 입장에서는
낯선 남자와
남편 입장에서는
낯선 남자의 관계
아, 내 아내가 그냥 그렇게 즐겼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걸리니까 추행,
강간 추행 당했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고소하고 그렇죠. 그런 의심을 할 만하죠. 할 수도 있겠지.
맞아. 근데 전 남자와의 관계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진 찍은 남자는 쌩팡 울은 남자예요. 근데 그치? 이 여자가 즐겼다고 하는 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요?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나 모르는 남자가
아니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 네. 여자도 원나잇 하는 여자가 있죠.
즐겼다라. 근데 그 어떤 협박
즐겼다.
즐겼다라. 이거 자기 협박을 주제로 해석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즐길 수가 없거든요.
경찰인 줄 알았어.
왜냐면 이걸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어떻게 여자가 즐길 수가 있지? 이걸 내가 이걸 만약에 오늘은 그날이야 하기 싫은데 아 진짜 안 하면은 그걸 터뜨린다는 그 불안감에 어떻게 즐길 수가 있지? 이게 이 여자는 즐길 수가 없어. 언제 이 가정 파탄 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건 여자 입장인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은 즐겼다라. 그것만
줘도 그랬다라.
그럼 이 여자 사이코패스요.
아니 일본어 같아. 뭐 그랬다라.
아 난다요. 즐겼다라.
난다요 같은 느낌.
그냥 쓰잔뜩 입는 거 즐겼어요.
즐겼다라는
아니 즐겼다는 게 진짜 보통 여자의 상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유, 즐길 그렇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남자의 친구의 그 관계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도 그래 남자 그 다른 남자가 뭐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남자가 테크닉이 좋아도
근데 여자가 너무 적극적이지
오랜만에 들어본다 테크닉.
아 테크닉이 아무튼 이게 즐기면서 아이 가슴이 파탄 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인데 죄송합니다. 세상 보다 쳤어 너무 열받았어.
자 그럼요 우리 박 변호사님의 원심 판결을 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이게 원심 궁금해 미쳤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대본하고는 약간 내용이
그냥 읽어. 읽어줘요.
괜찮아요?
네, 쭉 읽어주세요.
일단 처음에는 강간죄 법리가 나와요. 자, 판례 그대로 읽어줄게요.
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재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고 강간당한 사실이나 그 이후 다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만을 들어서 피해자의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강간죄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법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읽어주시죠.
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가늠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년 6월경 피해자의 옛날 애인으로 행세한 피고인과 행세했어요 근데 옛날 애인으로 행세를 한 피고인과 그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회 성관계를 가진 후 여전히 옛날 애인 행세를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 애를 얻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나와 만났던 모텔 방 호스트를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은 필요 없고 네 몸을 달라고 한다. 그 사람 성질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듣는 등 마치 사진 찍은 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이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지고 옛날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듯한 그런 태도에 협박을 받아서 사진 찍은 자로도 행세하는 사진 찍은 자로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옛날
어두운 데 있었으니까
어두운 데 있으니까
어두운다
그죠 소름돋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물어본 거야 막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애인인 척 했다가 찍은 척 했다가 그랬죠 사진 찍은 자로도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늠 및 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가늠 및 추행 현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는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되기는 어렵다. 이건 또 강제추행이죠.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여자는 보기 어렵다. 어렵고 그래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에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이 범죄사실이 이제 있는데 그 범죄사실 중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을 받은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해서 위배해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건
강간죄 아니고 강제추행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남자.
남남님 어때? 판사님은 생각이 다르네.
우리 판사님.
서울 고등법원.
뭐 판사님 여자한테 뭐 당하고 있어요. 막 진짜.
판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네.
아, 근데 머리 좋네.
와 이건 강간도 아니고 강제추행도 아니래.
아니 이거
한 데서 만나자.
아니 원희가 고졸이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이제 다른 여자한테 전화했겠죠.
아 죄송합니다. 와,
이게 걸릴 여자까지 찾은 것 같아. 딱.
아, 정말 걸린 사람 되게 바보다.
이거 반전이죠, 근데.
근데 제가 이거 사실관계를 꾸미면서 진짜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판례 이게 이제 이게 대법 판례도 있고 고등법원 판례는 보통 잘 없는데 이게 거기 고등법원 판례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 판결문이. 그럼 봤는데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을 기화로 해서. 마치 옛 애인인 양 행세를 하면서 네. 모텔에서 불이 꺼진 모텔에서 우연히 성관계를 1회 한 자로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야 잘못 걸려온 전화를 어떻게 옛 애인 행세를 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그리고 불 꺼진 모텔에서 남자 얼굴도 안 보고 성관계를 해놓고
애랑 같이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남자가 이 남자인 거 아니야 결국에 똑같은 남자가 계속 한 거잖아 그거를 속인 것도 이거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어 말도 안 되는 영화로 만들었어 개연성도 없이 이렇게 할 건데
개연성도
실제 할 거니
아 그래서 이걸 사실관계를 내가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억지처럼 안 보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고생하셨네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남자 미쳤나 봐
대단해 사자들은 와 대단해요 역시.
와 이게 아니 머리가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맞아 난 전화 잘 안 받아 나는 모르는 거 난 몸이야
불금 모텔 이런 데 들어가지 말고
맞아
그래
아 미쳤나 없이 깜짝 놀랐어 세상에나
남자 참 대단한 거 같아
대단해
진짜 머리를 왜 이런 데 갖고
맞아 돈이 없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쓰지?
자 벙졌어 이거 듣고 자 그럼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죠
네
금방은 2심이었고 이런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협박 내용은 혼인 외 성관계를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것 이외에도 마치 사진 찍은 자가 수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다거나 그 성질을 건드리지 말하는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이 출근이나 등교한 직후 아침 시간대에 피해자와 3살짜리 아들만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수해에 걸쳐 피해자를 가늠하였으며 때로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거나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해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피해자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1인 2역 행동에 쉽게 속아 넘어가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간파하여 상황과 필요에 따라 때로는 사진 찍은 자로 때로는 옛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불응할 경우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거나 사진 찍은 자가 마치 자신의 폭력 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면서 수해에 걸쳐 피해자를 가늠 또는 추행하기에 이른 점 한편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사진 찍은 자가 폭력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데다가 그 정확한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관계에 있어 사진 찍은 자는 성관계를 폭로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만의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고 따라서 사진 찍은 자의 계속되는 협박에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언제든지 협박의 내용과 같은 성관계 폭로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이 사건 사진 찍은 자와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가족 상황, 가늠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이 사건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웹보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이 피해자의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니 원심 판결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가부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 이형을 주장한 이유 있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죠.
봐봐,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은 똑같아.
대법관님하고 같네.
그래, 봐봐. 대법관님하고. 유죄라고 이건 보통 무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남자가 작정하고 추행하려고 다가오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법리적으로 그냥 딱 그 문헌적으로 그냥 지금 정말 기계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무죄가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무죄가 나면 안 되잖아. 이건 뭐
이게 강간은 나도 전화하지.
이게 강간
어디 전화해?
아 이게 강간이고 강제추행이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읽으면서도 보는데 막 법리를 좀 꾸역꾸역 만들어낸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막 진짜 디테일하게 가가지고 이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법을 정해진 법을 쭉 따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거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면 불법이구나 해서 할 짓 안 할 짓을 가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온다고 부당한 결과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구해주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판결이 전형적인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잘 됐네. 여자 너무 억울했었잖아. 여자가 남자를 찾아서 불륜 저지른 건 잘못한 거지만 여긴 추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터미니
강간추행.
그래 네, 이건 남자가 작정하고 한 거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강추행이지.
일단 재질이 나쁘잖아.
남자가 너무 찌질해.
재질이 나쁘잖아.
키우는 게 너무 똑똑하다고 했어. 왜냐면 전 여자친구가 압박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너무 찌질해. 지가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지.
지가 대쉬해갖고 꼬시든가.
그래. 아니 이게 뭐?
꼬셔서 하든가.
그리고 그쵸? 남자 같겠죠?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불 끄고 사든지.
차라리.
맞아.
언제가 목소리를 할
건지 걸릴 것 같은 거지 지금.
목소리가 안 돼서
절릴 것 같은 거지.
이상한데 어둠 속에도 나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얼씬
뭐야 가만해져
왜요 이게.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얼굴 봤을 것 본인이 봤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할 때 그냥 정신이 몽롱해졌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걸 모르는 것도 참
아무 얼굴도
바로 나갔잖아. 없어.
그걸 내가 만든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공방이 남자가 어떻게 남자
뒤로 했나?
이상해 뒤로.
쓰레기죠. 아 그럼 얼굴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여기서 내가 남자가 쓰레기 아니냐고 하면은
남자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2천만 여자들한테 불맞을 것 같고.
아니 당연히 쓰레기 맞지.
쓰레기 맞죠.
단지 이제 저희가 얘한 거는 이걸 강제추행죄 내지는 강간죄로 이제 아닙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리적으로 땄을 때인데.
아, 나는 이런 생각까지 커버 쳐주진 않아.
아 이거는 이제 대놓고 쓰레기라 해야 돼요.
뭐? 대단하다. 그래 오늘도 남자를 깐.
왜냐면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주거침입죄는 하나 걸렸어요. 왜냐면 그 집에 왜냐면 남편하고 같이 사는 집이잖아. 네. 그 집에 남편 허락 없이 들어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걸려서 1년 6월 형을 받았어. 실형을.
이게
조금 받은 거지 1년 6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간죄 강제추행이 무죄가 됐을 때 그렇게 받았다고 1년 6월을. 그러고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돌아갔으니 훨씬 세졌겠죠? 한 3, 4년, 4, 5년 이렇게 됐겠지?
이건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당해봐야 돼.
쓰레기.
다음은
뭐?
그쵸? 오늘 케이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네.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제추행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어땠습니까? 박교사님부터?
다른 때보다 더 좀 짜임새 있는 진행이지 싶어요. 스스로
자화자찬
갑자기. 아 근데 12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약간 머리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래,
언제 가서 씻고 자지?
자 우리 주연님 오늘도 역시나 말이
없으셨네.
대신에 나레이션.
나레이션 너무 힘들어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연예인들 얘기랑 그 정치인들 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가십.
네. 그 결혼할 거예요.
우리 낭남님은 어땠습니까? 오늘?
봤어. 저는 전 씨와 달리 연예인과 정치인이 있을 땐 살짝 쫄아서 말을 잘 못했는데.
아, 쫄아.
아, 나 고수당 싫다고. 아직 젊은데. 여튼 뭐 좀 되게 재밌었고. 일단 이 강간 사건에 이어서 추임 사건에 있어서 좀 약간 맞춰보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되게 너무 유익했고. 일단 제 생각대로 했던 게 맞아서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가 원래 남자를 빌어야 된다. 여자가 먼저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 바라본데, 그게 다 맞았다고 하니까, 일단, 그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이런 느낌. 다음에도 이런 사건으로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제 성의껏 있게, 또 없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제 1m 안에 접근 안 할 거야. 고소당할 것 같아.
악수만 해봐. 악수만 해봐.
우리 곰팡님, 곰팡이님.
아, 제가 처음에 그 남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는데,
꼼짝 못하셨어요.
아니, 오늘 추행 나쁜 것들만 나와가지고 그래.
이거 진짜 추행이 모르겠어요. 저 제 생각으로는 남자들한테 되게 불리하다고 불리한 법인 것 같아. 예, 이건 남자 불리한 법이고.
그게 진짜 나쁜 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진짜 나쁜 놈들 때문에 선량한 남자들도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남자분들 그 여자분들한테 의심될 만한 행동하지 마시고 팔을 잘라버리시던지 아니면 만세 하루 종일 만세만 하고 계시던지.
만세라고.
조심하세요.
꽃을 잘라야 돼요. 꽃을 자르면 다 끝나요.
아, 채소 잘라야 된다고?
꽃을 자르면 안 져도 되는 거야?
채소 자르면
아직. 아, 네.
나 망치 안 만지겠지. 꽃 자르는데.
망치 난강이.
만지게
그렇진 않아. 망치
난강이.
두둑이 패잖아, 다지듯이.
왜, 재송님?
재송님.
저요?
재송님.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말도 하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뭐가 강제추행이고 뭐가 어디까지가 추행이고 점점 분간이 안 가서 할 말이 없었어요. 생각을 계속해도 어디까지가 뭔가 추행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깨를 이렇게 곰팡이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전 괜찮은데 난강님은 기분 나쁠 수 있...
그러니까 여길 만든다잖아. 여길 만든...
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싫어!
저는 그냥 약간 습관처럼 이렇게 한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때부터 전 말이 없어졌어. 어디까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추행을 당했던 건가? 남자들한테? 약간
너무. 나쁘지 말라고 했죠.
곰팡이님 진짜 지금 몇 년 살아야 돼.
멘붕. 아무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제가 아까 곰팡이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법은 나쁜 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건데, 그로 인해서 나쁜 마음, 이 법의 구멍을 이용한 여자들, 극소수의 여자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남자들도 피해를 보고
맞아.
예, 그런 결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니 17만 8천원짜리
오늘부로 빠요.
이 허접한 이 보이스 레코더로 하는 이 나쁜 음질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쁜 음질인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그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좋은 음질에 좋은 장비를 써서 정말 라디오, 우리 지상파 라디오 같은 그런 음질로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혼 변호사 음담 패설 제7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